할렐루야. 오늘 20장에는 전쟁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특별히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늘 그 세상의 가치는 항상 아담 이후로 크기의 싸움을 해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이 크기와 세력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아마 그런 일들은 우리 일상 속에도 무수히 겪는 두려움일 겁니다. 상대는 어마어마한데, 넘어야 될 산은 높은데, 수는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들은 메뚜기 같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고백했던 한밤을 세워서 울부짖었던 좌절이죠. 열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대 2였어요. 10명은 포도송이 하나가 어마어마하고 그딴 거미는 중후장대하고 우리는 그 앞에 보니까 뭐 같았죠? 메뚜기 같았다. 이게 이제 소위 그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거대한 수치와 통계와 크기와 세력 앞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두려움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을 못하게 되죠. 구약에 보면 사울의 군대가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온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듯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조그마한 미소년 하나가 등장을 하죠. 다윗입니다. 비무장 상태에서 그에게 갑옷을 씌우고 여전히 하던 습관대로 그를 세우려고 했지만 다윗이 불편해서 벗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요.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도다. 거기에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뭐냐 하면 첫째는 할례 없는 백성이 전쟁을 크기로 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속의 문제로 봤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항상 우리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크기 문제로 보죠. 우리 속에도 아직 그게 있어요. 세력의 문제로 보고 크기의 문제로 봅니다. 이것이 뿌리 뽑히지 않는 세속의 가치예요. 그런데 다윗은 정확하게 그 전쟁의 원리를 간파했죠. 소속의 문제로 이해를 했어요. 아, 이건 크기의 싸움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비무장 상태에서 무슨 애들 장난감 같은 돌멩이 하나 들고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도다.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일들을 부딪히고 누군가를 만나서 하루를 지내겠죠. 그런데 늘 이 싸움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지 말 것은 이것이 크기의 싸움인가 하나님의 속한 전쟁인가. 전선을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전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져요.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볼까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전쟁은 누구의 싸움이란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보십시다. 2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백성에게 나 보아요 그들의
네 지금 전쟁을 논하고 있는데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하냐면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지휘관이나 장수가 등장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한 모든 싸움은 같은 원리입니다. 기억하시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끌고 여리고를 들어갈 때 제일 앞장섰던 인물이 장수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요단을 가르고 건널 때도 누가 앞장섰죠? 제사장이 앞장섰어요. 그 뜻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고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속한 전쟁으로 보는 순간 이미 이겨놓고 확인하는 싸움이에요. 그게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원리예요. 로마서에서도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들을 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그 말씀 믿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 확인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그 말이에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신데 그 다음에 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십자가에 완성하시고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현장에서 그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싸우는 이 승리를 하나님이 싸워놓으신 승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백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의 현실에 이것이 능력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제사장이라는 직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속한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내가 싸워서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렇죠? 또 내가 쓸 수 있는 무기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초라하기 짝이 없죠. 근데 그 전쟁을 아버지한테 엎어버릴 때 게임은 이미 끝난 것과 마찬가지인 게 아니라 끝난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이 삶이라는 것은 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믿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싸우시는 승리를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내 믿음도 알량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내가 그것을 누리고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3절을 보세요.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전쟁을 지금 앞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싸울 거예요. 근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집으로 돌아가랍니다. 그리고 또 6절.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어떻게 해요 또? 돌아갈지니. 자,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무슨 문장이 제일 많이 등장했어요? 집으로 돌려보내라. 지금 뭘 앞에 두고요? 전쟁을 앞에 두고. 결혼한 사람, 결혼할 사람, 또 과실을 딸 사람, 집을 아직 완성하지 못한 사람, 여러 우리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아주 소소한 그런 일상의 이야기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첫째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 속에 담긴 첫 번째 의미예요. 지금 뭘 앞에 두고 있죠? 전쟁을 앞에 두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적은 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능력을 드러내기에는 이 병력이 많다. 성경에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사기의 그 유명한 기드온 300용사의 사건을 아시죠? 수만 명이 출정을 했다가 다 돌아가고 마지막에 몇 명만 남아요? 300명만 남아요. 그들이 용맹해서 남겨둔 게 아니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적어서 남긴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300명을 통해서 그 광야에 허다한 메뚜기처럼 쫙 펼쳐져 있는 미디안 군대를 이상한 논리로 일순간에 소멸시켜버리죠. 그것은 300명의 용맹성을 드러내는 사건이 아니고 이 전쟁은 누가 하셨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게 해라.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이면에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승리를 보고 누리라 그 말이에요. 보고 누릴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첫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둘째,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드러내세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스펙도 없고 백도 없고 실력도 안 되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그럴 때 드디어 사람은 답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머릿속에만 머무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 선명하게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 이게 계속 믿음의 싸움이에요. 주님의 싸움이에요. 오늘도 그 주님의 싸움을 여러분들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경을 보십시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뭘 선언하죠? 화평을 선언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소위 뭐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화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류의 이 부도덕한 타락은 실질적으로 어디서부터 기인이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자존하고자 하는 교만과 죄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담의 죄로부터 하나님과 불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져요. 끊어져요. 이게 화평이 깨진 거죠. 모든 인류의 문제는 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진격하는 삶의 현장에는 반드시 먼저 이 구원의 복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여타 종교와는 출발선이 틀려요. 다른 종교는 굉장히 너그럽죠. 포용성이 있는 것 같고 기독교보다 훨씬 관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의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 자체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도 내가 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의 눈에는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별나냐,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은 배타적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진리는 바로 예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타협도 대화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은 굉장히 너그럽고 자비가 많고 뭐 저기 잘못된 캐톨릭 신부들이나 또 스님들 설법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일반인들이 들으면 고개가 숙여지고 끄덕거려지고 그래 이런 게 진짜 참 종교야 이렇게 인정이 되어질 만한 내용들을 슬금슬금 얘기를 합니다. 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입은 우리는 그 화평의 제물로서 세상을 진격할 때에 뚜벅뚜벅 걸으면서 그 부분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요한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었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은데 나는 그의 시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다.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뭐로 세례를 준다고요? 불로 세례를 준다고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은 구원에 관한 문제를 얘기한 거겠죠. 불은 뭐예요 거기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끝날에 쭉정이는 태워서 살라지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선언하는 복음의 끝입니다. 구원과 심판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화평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성경을 한번 볼까요? 17절 곧 헷족 속과 아모리족 속과 가나안족 속과 브리스족 속과 히위족 속과 여부스족 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 화평의 초대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단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고되었습니까? 진멸하라. 여긴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그 미국의 그 기독저널에서 미국의 청년들이 왜 교회를 등지고 무신론자가 되느냐. 그 미국도 지금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 지경을 넘어섰어요. 설문을 한 겁니다. 왜 미국의 청년들이 교회를 등지고 등지는 정도가 아니라 무신론자로 빠지게 되느냐. 보통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했겠죠. 오늘날 교회가 너무 고리타분하고 청년들 감각과 센스에 맞춰주지 못하고 세상보다 발전이 더 더디고 폐쇄적이고 대개 이제 그런 그 설문의 응답들이 이런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를 등진 청년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두 가지 답이 나왔어요. 첫째, 뭘까요? 청년들은 성경을 알기를 원해요. 근데 교회를 가면 목회자들이 성경을 바로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뜻밖의 충격적인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잡다한 사역에 너무 피로감이 크다. 우린 지쳤다. 우린 그런 걸 원치 않는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알길 원하고 성경의 깊은 진리를 알길 원한다. 그 설문의 응답은 많은 목회자들에게 사실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어요.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끌어들일까라는 선한 동기로 방식을 잘못했겠죠. 그래서 세상의 필요가 뭐냐, 청중들이 뭘 원하느냐, 여기서부터 접근을 시작했어요. 아닙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느냐, 여기서부터 접근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문제는, 우리는 기독교는 어떤 개념과 이데아 세계를 논하는 진리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 한 분만이 모든 출발의 시작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러 오셨고, 그 구속으로 우리가 거듭난 존재로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관한은 우리는 어느 종파와도 대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선포하고 전할 뿐이지. 좀 욕을 먹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끌어안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해야 돼. 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타이 없지만 끌어안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해야 돼요. 문을 열고 오늘 되게 화평을 선언하라. 그러나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여타 민족들에 대해서는 진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20절 볼까요? 20절이 아니라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
네. 답은 간단해요. 왜 진멸케 하느냐? 섞일까 봐, 혼잡될까 봐. 하나님은 99대 1도 원치 않아요. 100 아니면 제로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의 방식이에요. 믿습니까? 섞일까 봐.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 문화들을, 그래서 그 극단적인 표현으로 젖먹이까지 모든 걸 진멸할 것을 원합니다. 그 말은 어떤 영역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섞여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할수록 교회는 더 바른 진리를 연구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 외 다른 것에 자꾸 교회 에너지를 분산시켜서는 안 됩니다.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가운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거듭나고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헌신이 되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을 몰아내고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하루의 삶은 거대한 골리앗 같을 겁니다. 또 이 하루의 어마어마한 태산을 어떻게 넘나 크기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망하지 마시고,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는 겁니다. 그분께 의지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어놓는 승리를 오늘도 행복자로 목도하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소리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1900명의 귀한 생명들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 넘어야 될, 건너야 될 강, 산을 위해서 하나님 크기로 그 문제 앞에 주눅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물은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주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선한 모습, 매일매일 선한 모습,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안전히